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읽고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엔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를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멜기세덱이 아론, 즉 레위의 그 아들들, 즉 율법을 따른 구약의 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증거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이제 오늘 보는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더 우월하고 그리고 반대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구약의 제사장직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도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중심, 참 얼마나 예수님 중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왜? 오직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그 하나님과 영원한 그 기쁨의 교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밖에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라 이 뜻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요. 한 절 한 절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물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아론의 제사장직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제사장직의 예표로 사용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그 아론의 제사장직의 성취입니다. 즉 예표 수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예표는 항상 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어진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그 참이 없으면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현실, 그 영원한 현실이 없다면 그러면 모든 예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완전히 이루시는 현실을 예표하는 수준에서는 구약에서 사용됨으로 필요, 구약의 그 시대 때는 필요한 것이었고 꼭 그게 있었어야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게 없다면 결국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왜? 그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즉 십자가, 그게 없이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죠.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 즉 그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의 현실을 믿음으로 즉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제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구약 그 제사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 그 구약에서도 53장 말씀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같이 그렇게 지금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관을 하여서 갖는 믿음이 없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교만만 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럼 우리도 그냥 예식으로서만 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복도 없는 진짜 쓸모없는 아니 더 나아가서 죄 짓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그 우리 천국 현실의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도 지금 우리 4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모세가 이거 40년 동안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러나 믿음을 합하여 받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 유익하지 않았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이 뭐 오히려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제대로 알고 했었어야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이 모든 내용들,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즉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메시아가 그렇게 하시는 것과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즉 그 제사가 메시아의 완전 제사를 예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동물이 나 대신 죽듯이 메시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실 것을, 그 죽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가지고 내 죄가 용서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바치신 그 완전 제사가 없이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냥 쓸모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입니다. 그냥 그 자체부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즉 구약 때도 아론의 제사장직이 부족한 것임을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 같은 구절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구절인데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즉 우리 예수님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구약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구약 자체는 절대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거를 갖고 싶어하고 세상적인 걸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 죄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구약이 딱 맞지 않습니까? 다 세상적이니까. 왜? 예표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구약에서도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것 그 자체도 그냥 세상 수준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수준, 천국 수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수준과 천국 수준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여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제 구약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구약에서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솔로몬도 성전을 져놓고 아 이게 영원히 하나님을 모실 그런 성전이 아닌 걸 압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봤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 이것이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구약에서도 믿음을 올바로 가진 자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변한 게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인간들은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것이 세상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참 예수님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거부했듯이 지금 세상을 추구함으로써 참 예수님과 그 참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 구원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요. 뭐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 이단이 지금 이단이고 이제 앞으로 생길 이단이 또 지금 이단이고 옛날 이단이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예, 그럼 구약의 제사들은 이런 거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죠. 구약의 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배울 게 있죠. 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그냥 무시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내용들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참 예수님,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구약도. 그래서 구약은 어린아이 같은 시절.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는 뭐로 가르쳐요? 책으로 가르치는데 그림책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그림책으로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쵸? 어른 됐을 때는 이제 그림책은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뭐 그림이 어딨어요? 이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표가 이게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리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참이 왔단 말이에요. 참은 세상 걸로 보여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은 그 구약의 제사들이 율법을 통해 주어졌었는데 뭘 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무시무시한 건가.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고약한 것인가,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가, 이것도 또 가르쳐 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죽을 때 지금 그 동물 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이게 다 그림이죠. 그림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죄가 그 동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그죠? 손을 대고 옮겨지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진그 동물들이 이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근데 구약에서는 왜 피가 뿌려져야 됩니까? 왜? 이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진다는 건 이제 생명이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죄를 그진그 자신들이 결국 어떠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가를 또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피가 뿌려져야 됨을 그 제사를 통해 실감나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표 수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표 수준에서 죽음이거든요. 왜? 참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 피가 흘려지고 내가 이제 숨을 그만 쉬고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즉 지옥이 그게 죽음인데, 동물 죽는 거에서는 그 죽음도 예표입니다. 그죠? 즉 세상 수준의 그 육체적인 죽음을 보는데, 그러나 참 믿음을 준 사람이면 그 육체적인 죽음을 보면서도 영원한 죽음을 또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배우라고 지금 준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제사들이 예표하던, 우리는 그 제사들에서 이런 원리들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 뭐,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런 원리와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배운 내용대로 육체적인 죽음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그 고통을 받으시며 소리 지르시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참 죽음의 현실을 그 십자가에서 이제 더 확실하게 보는 거죠, 저희는. 동물의 제사에서는 좀 흐리게 보이던 그 죽음의 현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죽는 원리나 그 죽음의 원리, 그 심판의 원리, 이런 거는 지금 구약 제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가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이 유태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미련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구약으로 돌아가서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동물 제사가 필요해요. 그때 구약 때에는 내가 지금 죄를 용서받으려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용서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물 제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때는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이루신 후에 동물 제사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나도 이런 거 몇 번 얘기해봤죠.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3일이라 그래야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근데 시간적으로 하면은 사실 뭐 48시간도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금요일 날 오후 3시. 근데 주일날 새벽이니까. 그죠? 48시간도 안 돼요. 어쨌든 3일 만에 왜 이제 주이시 그 커스텀의 이 날짜 세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이게 3일 만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그러면 3일 만인데 이 3일 전하고 3일 후가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그 당시 사는 사람이 3일 동안에 여러분 완전히 어느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일 후에 계속 회당을 가는 거예요. 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냥 믿음을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 부활이라는 의미와 저 죽음, 저 의미가 지금 이 우주적인 체인지, 완전히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그런 현실의 내용인데 이게 눈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뭐 어느 고을에서 살았으면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하고 3일 후에 그날하고 뭐가 변했겠어요? 눈으로 보는 수준에서.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이 3일 전에 무슨 프로블럼이 있었으면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수준에서. 그냥 이런 뉴스나 들었겠죠? 십자가에 죽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더니 이제 부활했다고 한다. 그러는데 믿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한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제가 그래서 요번 주에도 누구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는데 울고 있고. 뭐야? 왜 울어요? 지금 부활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전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이 와서 보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즉, 예수님이 3년 전에 나타나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제 3년 후에 자기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 요즘 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이루셨는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마리아 같이 이게 지금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도 모르고 울어버리면. 왜? 마리아는 진리를 모르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왜 울어요? 모르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절대 울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정말 기뻐해야 될 때인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건데, 그러나 믿음을 주시면, 그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태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그 유태교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거는 좀더 발전해서 얘기하면,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남아있고 싶고, 그냥 세상 붙잡고 싶고, 이것은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예수님이 아예 오지도 않은 것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던 것 같이 그냥 세상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후에는, 그런 구약적인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적인 것들이 할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지금 11절 말씀이 그말 아니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적인 것들이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직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질문하는 거죠. 왜 별다른 제사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워야만 했습니까? 왜? 왜 구약적인 것들이 이룰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적인 것들로 이루어 보려고 하시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보내자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약은 그냥 예표 수준, 그림자 수준에서 사용되려고 한 거예요. 더 이상이 아닙니다. 예.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피,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시고, 완전한 피가 뿌려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야만 저희들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그리고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다른 것도 이제 안 됩니다. 어느 제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무슨 동물 제사니, 뭐 어떠한 제사도 이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어느 제물, 어느 피,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즉,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도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예요? 며칠 사이에 이때는 동물제사를 해야 돼요. 이때는 동물제사, 며칠 사이에 동물제사 안 하면 죄예요, 이때는. 근데 며칠 후에는 동물제사 하면 죄예요, 이제. 그러니 이건 뭐 믿음을 안 주시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갖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지금. 며칠 만에 다 변해버렸는데. 근데 며칠 만이라고 헷갈린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며칠이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냐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왜 2000년 지나고도 헷갈리는데. 오직 예수님. 이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제사. 지금 구약 제사, 제사장직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완전한 제사, 즉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바뀐다 이 말이죠. 율법은 오직 아론의 제사 직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통제하고 있던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 율법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무시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왜? 그럼 모든 율법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었으니까. 그러나 제사장직을 통제하던 율법,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제사장직을 통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에 관한 그 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그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대로 깨달는 것은, 구약 때는 보세요. 구약 때는 지금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동물 제사를 통한 것은 그 동물 제사가 예표하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지금 예표하는 수준에서 그 제사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 당시에 있으면은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때는 이제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제사를 통제하고 있던 그 율법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뭐 대제사장 또 그분의 제사 이런 거를 통제 이제 안 하는 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율법은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 이렇게 주셨다고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대제사장은 우리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 율법의 통제 아래서 직분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3절서부터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그 법이, 그 새로운 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건데 그 지파 중에 한 명도 지금 이 제사 드리는 일에 관여가 없는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지금 나오시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구약 율법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도 하나님 법으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이 바뀔 것을 구약서부터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13절 다시 가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가리켜 모세가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대제사장 직분에 관여된 율법이 이제 옛날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법 자체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다가 근데 멜기세덱을 보고 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금 대제사장이 되는 이걸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더욱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 이 뜻이죠. 맞단 말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에 의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요구했거든요. 율법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단위를 받들지 않았던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다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관련된 말이 없어요. 이렇게 12절 율법이 반드시 번역하리라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율법 요구대로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께서 유다지파에서 나오신 분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 바뀐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 지금 있더라 아닙니까? 맞죠.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16절 17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즉 아론의 족보에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율법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댔다 이거예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예수님을 가다 놓을 수가 없었죠. 부활하셨어요. 구약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육체에 상관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부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근데 이것이 17절에 구약서부터 가르쳐 온 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 앞으로 올 메시아를 향하여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구약서부터 이런 말씀을 벌써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걸 전혀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18절, 19절. 전엔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그 계명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나 죄로 인한 부패 때문에 그 완전 타락 그런 것 때문에 그저 계명을 줘서 이렇게 하라 해갖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 타락된 즉 죄로 인하여 죽은 자에게 뭘 얘기한다고 지금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익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즉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도 그 방법을 갖고 와서 계속 율법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뭐 이렇게 어쩌라, 뭐 계속 명령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야 너네들 이렇게 안 하면 너네 이런 손해 보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세상 방법. 그런데 완전 타락된 즉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 그런 소리 100번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떡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능력이 없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마음의 부패, 새 마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는 이 복음 내용인데 그 복음 내용은 다 제껴놓고 그냥 하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재차 율법 자체가 나쁘단 말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인간을 하나님 정죄 아래 놓아버렸어요. 율법이. 오히려 죄인으로 가다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전하면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즘은 이 복음과 율법이 전하는 것의 그 다른 점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열심히 살아라. 이걸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라가 믿음을 통해서 지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믿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이루는가를 알아야 믿어야 이제 그런 명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순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아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차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들을 하나님 정죄 아래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율법 아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율법을 쫓아 대제사장 된 그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지금 그런 생명을 쫓아 대신 대제사장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율법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율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르치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도 성경 수준에서만 행위를 가르치면 그러면 오히려 소망은 못 갖고 너무 괴로워서 그 가르치는 사람 이 안 한다고 해도 어디 가서 뭐 좀 살아날 방법을 찾다 보면 예수님은 찾게 되겠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가르치면서 그 행위를 세상 수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넘어간 거죠. 사실 행위만 말해도 제대로만 말했다면은 얘기가 다를 텐데. 근데 듣고는 그래 내가 해보지.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했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다 끝났어요. 그죠? 해결됐어요. 지가 노력하겠다면 끝난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이제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노력하겠다는데. 이런 가짜 소망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고는 아주 거만하게 나갑니다. 아, 그래, 해보자. 뭐래요, 하기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심각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예.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표 수준에서 이 멀리 떨어져서. 그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 시내산 밑에다 줄 거놓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멀리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휘장 안으로 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아론의 대제사장직분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를 더 가르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먼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직은 약속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율법을 쫓아 그냥 해야죠. 걔네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두 가지 가르친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것이지고 또 뭐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이 죽음으로 그 많은 자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한 대제사장이 영원히 그 대제사장직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은 항상 갈려왔죠. 지금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론은 내 제사장이었다가 내가 아론보다 훨씬 젊으면 아니 내 대제사장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럼 또 딴 제사장이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34절로 내려가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죠?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건데 그 완전한 대제사장의 기도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도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지금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즉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중에 이런 자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비해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들이 죄인이었으므로 먼저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드렸습니다. 즉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고 또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왜? 완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그 몸을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돼요. 즉 완전하다 뭐예요? 완전하니까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시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완전하다. 한 번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세우신 대제사장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하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이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한 내용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버려놓고 자꾸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왜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정통,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구약적인 것들을 주셨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책 수준에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원리를 배우라고 주시고 왔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좋으면 그러면 구약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좋은 것에서 풀어지는 그런 설교들을 보시면 내용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셔서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의 제사장직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은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평강을 주는 말씀인지.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좋은 언약,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보증이 되셨다. 이제 8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소망이 넘친다. 다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다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즉,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쁨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현실을 믿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이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어지고, 그리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왜 예수님의 의를 소유했기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엄청난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살게 하시고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